자, 신앙은 경주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죠? 1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먹어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전에는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거죠. 마라톤. 예, 이것은 경주, 여기서 경주라고 얘기하는 마라톤, 긴 여정이다. 이 경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무엇을 바라, 경주에서 경주를 하는데 목표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지려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경주, 달림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답이 금방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Fix. 이 바라보자는 말이 좀 굉장히 강한 거예요. Fix 하라는 거죠. Fix on.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봤다가 말았다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시선을 고정하라. 다른 걸 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다. 믿음의 주요, 그렇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원천이다. 또 성구자다. 승리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고 또 믿음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계속 바라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다. 여러분, 옛날에는 TV도 채널이 몇 개가 되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뭐 늘 틀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죠, 그죠? TV 채널. 그 경쟁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요즘은 그 뭐 유선 채널이란 그런 걸 하면은 뭐 수백 개의 채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TV도 수백 개 채널이 있어도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게 이 유튜브가 나온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걸리면서 뭐 개인 채널을 만들잖아요. 그죠? 개인이 채널을 만들어요.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개인이 올려버리니까 그게 조회수가 몇백, 몇천, 몇억이 되어버리면 방송보다 개인이 올린 게 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셀 수 없는 숫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억 뷰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오죽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자매 두 명이 그냥 집에서 기타 띵띵띵, 아, 이거보다는 좀 잘 쳤겠죠? 했는데 그게 그냥 조회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몇백만, 몇천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중국에서 초청이 왔대. 그 자매들이 그냥 어린 자매들이었어요. 중국에 초청을 받아가고 아주 그냥 막 인기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시대의 문화의 것들이 뭡니까? 그죠? 굉장히 그런 어떤 성공의 기회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목, 이런 인터넷 시대가 주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자기가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목하게 하고 뷰를 올리는 작업들, 나를 주목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이런 시대.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계속 바라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많은 채널이 생겼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옮기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의 시선을, 다른 내가 보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려고 하면 많은 것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시는 거예요. 그 공생애 때와 출생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에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은 초점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주님은 그 기쁨을 보신 거죠. 그 기쁨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부활과 성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예.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쉽지 않다.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죠? 참으사. 이 과정.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우리가 뭔가 잘 풀리는 걸 원하죠, 그죠? 모든 게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축복송을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축복송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당신은 뭐 그냥 막 그냥 축복을 막 해요. 막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뭐 잘 될 거라 그러고 God is so good이라고 그러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처음부터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면 신앙의 길은 험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형통과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진짜 형통해지는 그 과정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삶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형통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철학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으신 분도 오겠지만 응답이 아직도 안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응답이 딱 되신 분이라면 철학 나올 리가 없겠지. 룰루랄라 하고 이제 하나님 응답 됐거든요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을 접근하는 건 위험해요. 이걸 이제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형통주의, 형통의 신학, 번영의 신학, 번영 복음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유의 설교를 하는 분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분이 굉장히 대표적인 분이죠, 여러분. 긍정의 힘,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긍정의 힘, 긍정하라는 거예요. 긍정하면 잘 될 거야. 예. 두 번째 나온 책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긍정의 힘, 두 번째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책이요? 나를 응원하라는 거예요. 나를 응원하라. 여러분 그 책들의 책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 나예요. 나. 잘 되는 나. 나를 응원하라. 긍정의 힘. 네가 긍정하라.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죠? 우리는 막 철학 와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데도 잘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철학 안 나오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 자칫하면 헷갈려요,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훨씬 더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훨씬 더 철학도 많이 다니는데 저 사람 뭐 주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얼굴도 더 밝고 막 혈색도 좋고 나는 내 그냥 금식 자주 해가지고 핏기도 없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들어가면 헷갈릴 때가 있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끼워 맞추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는 대충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합리화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합리화를 해요. 끼워 넣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모르는 사람. 제가 지난주 금철에도 실패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설교가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선상의 설교예요. 여러분, 계속 성공만 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잘 못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올 리가 없어요, 올 리가 없어요. 성공만 한 사람인데. 왜 여기 와요? 왜 여기 와요? 안 옵니다. 왜요? 성공만 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기고만장해요. 성공만 하면요, 내가 신이 된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성공을 안 해보셔가지고, 영, 이게 안 와닿네. 계속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전혀, 뭔가, 뭐 이런 것 같아.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붕 떠 있는 거, 붕 떠 있는 거. 여러분, 성공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공이 주는 그 마취적 효과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가게 돼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잘 만든다고 그랬죠. 존 칼빈이 우리는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매일 우상을 마냥 막 찍었네요, 그냥.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들어주는 신을 찾아요. 그런 신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 노하는 신을 원하지 않아요. 예스하는 신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결국은 그 아이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가짜 신이죠.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예스만 하는 신이 있다면 그건 가짜 신이에요. 거짓말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내가 성전, 너가 예수님에게 유혹하잖아.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내가 천하의 절반도 주겠다. 거짓말이잖아요. 너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신자의 삶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무속적인 그런 신과 다른 점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진짜 부모는요, 다 안 줘요. 자식이 원한다고 다 안 줘요.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무수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초콜릿을 주지만 더 달라 하면 no. 엄마, 나 사랑하잖아. no.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모든 게 눈 감지는 않죠, 그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그죠? 매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부모는. 호세아서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6장 1절에 보면 오라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찢으셨대요. 우리를 먼저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먼저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잘못을 지적한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매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리얼하게 표현하는 소선지서입니다. 너무 너무 귀한 선지서죠.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죠.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 없이 사랑만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퍼부주는 무분별한 비인격적인 탈인격화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거룩이 빠지면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죠? 그게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야. 내버려둠. 유기. 그죠?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너 나와 상관없어.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왜 힘들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징계할 때는 아파요. 그죠?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싫어요. 고통 싫어요. 시련 싫다고요. 그죠? 근데 그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물론 그 안에서 자연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뭐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얘는 하나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상관없는 자였어.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요.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두 가지예요. 그대로 두면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두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참 백성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아로 살면 일단 우선은 좋아요. 잔소리 안 하니까. 부모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일찍 일어나라. 늦게 다니지 마라. 여러분, 혼자, 요즘 혼자 산다, 뭐 그런 프로그램, 그거 좋아하는데, 나도 언제 혼자 사나. 뭐가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하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편안함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어떤 거예요?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이 우리에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나를 속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눈 사람을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신분의 격상이지만 이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 말은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고난, suffering,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형통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형통일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모든 게 잘 돌아간다?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건요,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다. 역설이죠. 근데 역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아.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앞에 요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거만 딱 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네? 그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게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길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는 게 자기의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팔려간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들고 팔려가고 자기가 원치 않은 길을 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요셉의 관점에서는 잘 안 풀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사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내 문제가 되면. 요셉 얘기는 참 아멘이 되는데 내 얘기로 오면 노맨 노맨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whatever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지금 그게 형통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안 보이니까 나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딱 떼버리고 그냥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현상만 보고 내가 성공했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지금 아무리 잘 풀리고 있어도 그거 형통 아닙니다. 나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막 풀린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큰일 날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가 참 아들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간섭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간섭해요. 내 마음에 지금 움직임까지도 다 읽으세요. 너 그런 마음 가지면 되나? 딱 물으세요. 아니, 미워도 못해요, 하나님. 그냥 즉각 하나님의 간섭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어떤 데는 막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숨 막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 스토리를 길게 보니까 이게, 그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딱 잘라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를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미스테이크 거예요. 성공과 실패. 우리 고3도 이제 실패할 수도 있거든. 다 뭐 합격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막 좌절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꾸 몰아가. 너 이번에 꼭 돼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죠? 어떤 틀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 1등 놓치면 안 돼? 그죠?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고요. 결론을 맺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나중에 가봐야 돼요.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공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데 성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지금만 너무 잘 된다고 막 벙벙 떠지 말고 길게 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내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미워하시는 걸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그런 이방신들처럼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거짓 이런 우상들은 말이죠. 막 화도 내고 그래요. 그죠? 예? 그냥 막 재물을 많이 갖다 놓고 막 뭐 눈 감아주고 이런 거.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비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 네? 엄마도 그러죠. 엄마들이 주고 화가 나면 너 집 나가! 그랬지만 사실 나가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를 잘못 알아듣고, 아, 그동안 말을 참 안 듣고 살았구나. 이제 순종해야겠다.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 말은 진짜 나가면 그애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너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망에 더 충실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뭐 좋아서 일평생 난 주만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하지만요. 사실은요. 늘 우리는 당자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길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관습 없이 내 길을 가고 싶은 이 당자의 기질. 사실은 당자의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연초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당자만 둘째 아들만 그러지 않아요. 큰 아들도 마찬가지. 큰 아들도 언제나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 자아중심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고 내 길을 원하는 마이 웨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풀리면 여러분 하나님 엉뚱한 소리 해요. 우리는 술 먹은 사람만 엉뚱한 소리 안 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은혜 떨어지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름에 한 두 달만 교회 잘 안 나온 사람 오래간만에만 눈동자 부풀어져 있어요. 뭐 목사님 꼭 뭐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선교 뭐 꼭 해야 돼요. 뭐 이러고 말이죠. 저 열심히 그렇게 막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막 아골 골짝 빈들이 아골 골짝이 아니라 뭐 장상 골짝에도 못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곁길로 늘 갈 위험성이 있어요. 조금만 풀리면요 해블레해지고요. 조금만 하나님이 막 잘 돼주면 갑자기 교만해지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 고집.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에요.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고집을 펴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묶으시는 거예요. 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받는 유혹이 뭡니까? 빠른 성공입니다. 성취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남들보다 빠르게 자리 잡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성공하느냐? 이 성공주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빠른 결과를 원하고 진짜 내가 성공을 원한다면요,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막 밤에도 지금 배달하고 막 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많아요. 정직하게 해야죠. 그래야 할 때 정직하게 써야죠. 이중장부 안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뭐 동료들에게서 손해보려면서 내 손해봐야 되죠. 욕먹어도 참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판판이 손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손해보고 약자가 되고 말이죠. 다 따지고 막 챙기고 그냥 막 한 판 붙고 막 해가 내가 막 덩치고 막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안 당하려고 하면 나도 막 도끼를 품고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면요, 사기꾼보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내 11조 떼야 되고 또 쌀 한다니까 또 두 가마 또 들고 와야 되고 뭐 교회에 다니면 또 뭐 내라는 것도 많고 뭐 내 뭐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야지. 영끌 해가지고 집 사야지. 언제? 목사님 말 다 듣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돼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뭐 밤낮에 공부해야 되지. 뭐 지금 철야 나올 시간이 아닌 거거든. 이 성공주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하잖아요, 마음껏.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촥촥 끊고, 막. 여러분 백화점에도 가면, 여러분 여기 옆에 S 백화점 가면 뭐, 어? 1년에 뭐 1억인가 1억 5천 쓰면 VIP가 된다는 VIP. VIP만 관리하는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있었어, 우리 있는데 한번 거기 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1억 5천을 쓰는 분들은 VIP가 되는 거예요. VIP 대단한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가면 막 웰컴 하고 그냥 막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따로 있어. 따로 다 있어. 완전히 거기 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원하는 걸 다 해줘요. 뭐 뭐든지 다 해줘. 다 해줘. 뭐 물건 살려면 다 하고 막 카드만 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뭐 외상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 왕의 왕, 신이 되는 거, 신이 되는 거. 이게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이라 이게 공감이 확실히 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옆에 가가지고 막 까만 봉다리 들고 막 이게 뭐 콩나물 사가지고 왔다가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명품점이 왜 1층에 있겠어요? 여러분, 명품점이 왜 1층에 있겠어요? 왜 이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1층에, 돈 쓸 사람은 1층에. 들어가자마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이방인에 떨어서 붕어빵 먹고 뭐, 그죠? 떡볶이 먹고 막 이러면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때부터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건 형통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신자들도 뭐 좀 잘 돌아가면요, 예배자리 슬슬 빠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막 그냥 힘들 때는 막 주여주여 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온 얼굴에 겸손이 꽉 돼서 조용하고 이러는데 엄청 잘 돌아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그 뭐 공장이 또 하나 더 생기고 막 그게 또 막 돈이 뭐 땅값이 올라가고 막 그냥 부고 막 풀리고 그래가지고 막 월, 베트남 출장 가고 뭐 홍콩에 출장 가고 슬슬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예배만 빠져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 바뀌었어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조금만 풀어지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안 빼주잖아요. 바울 사도 정도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인데, 그게 무슨 이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안 빼줘요. 누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교만한가.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말해요. 교만을 여러분, 그냥 뭐, 우쭐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고통은 고통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어려워요. 시련이 와요. 생각같이 안 풀려요. 어떤 것은 진짜 미제처럼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아, 풀어주시면 내가 진짜 잘하겠는데 하나님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하나님 보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자. 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 우리가 무슨 재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어내시고 끌어안아야 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예수 안 믿고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낙천적이고 뭐 원하는 대로 하고 네 돌아다니는데도 뭐 아이들도 또 희한하게도 말 잘 듣고 나는 막 기도하는데 애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근데 뭐 그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뭐 애들이 또 착하고 시험도 척척 잘 붙고 뭐 또 효도도 잘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 내가 여기 돌아다니면 뭐 하나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도 않고 의인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앞부분이죠. 우리에게 얼매이기 쉬운 죄를 걸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빨리 좀만 밀어달라는 거. 나이대로 체면 꾸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주어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과 영광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고난과 영광은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말라.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그 신앙은 변질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단번으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영광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예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화려하지 않아요. 멋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광야의 길을 걷는 거죠. 비단길이 아니에요. 힘든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로 격려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말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자를 훈련시키셔요. 그 복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주셔도 복은 다 흘러가 버려요. 복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의 용량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지 작으면 여러분 금방 넘쳐버려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 교만해지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안 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어떤 높은 지위를 주면, 지금 나에게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시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재벌 2세, 3세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경영권을 당장이라도 주고 싶어요. 근데 주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는 바닥부터 훈련을 시키죠. 말단부터 그냥. 막 현장에서 막 뒹굴게 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시급하게 하고, 그 아들이 막 불만이죠. 막, 내가 아들인데 이렇게 지금 막 그냥 대우하냐 그러고. 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조급해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고난과 시련과 말단 모든 현장을 다 경험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근데 문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다움을 갖추는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무슨 기업을 줘요? 감당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시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무대도 뭐 내가 뭐 무대 서고 싶다고 하면 세워주면 할 자신이 있냐고요. 그 자리에 맡기면 진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뭐 내가 꿈꾸는 그 이상형 만나면 감당하겠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 직업도 좋고 뭐 그냥 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 멋진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럽니다. 그러나 맡겨주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돈 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방에 날라가요. 여러분 한 방에 날라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서 그 사업 잘 되면 진짜 감당이 돼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지키고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원하지만 응답을 간절히 원하고 안 해주시면 막 시험에 드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그거 받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린 아들인데 돈을 막 몇 억 달라고 하면 누가 부모가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응답보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를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응답의 도구로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저께 구했던 거 잊으셨어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구해요? 철학도 지금 10년째 다닙니다. 열심히 내가 구해고 내가 구한 것들 응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좌절에 빠져버리고.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은 없어. 그 문제를 내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일방적인 조롬, 응답의 구조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도구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운 현실을 받아내는 힘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거부하고 싶어져요. 건너뛰고 생략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손에 물을 적시고 싶지 않아요. 나이스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원해서 광야 갔어요. 하나님은 몰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도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게 하시잖아요.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광야의 길은 생각보다 짧지 않아 길게 여겨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레슨을 거부하고 당장 가난을 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광야의 길을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거기서 1년을 할지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시험은 선생님이 내는 거지 내가 시험지 내고 내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몇 문제가 나올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훈련의 장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내어야지. 안 나면 재시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과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다루어 가시는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쉽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은 믿음의 실력은 딴 게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인내로 감당해내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문제는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수분해 뭐 미국 적분을 풉니까 여러분? 오랜 과정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 이제 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분 적분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력을 닦아야 되죠. 그 실력은 믿음으로 닦여내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그죠? 조금씩 조금씩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한꺼번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한때 화끈하게 믿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한때 화끈한 거 누구나 해요. 언제나 동일한 보폭으로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갔던 그 길처럼 비아돌로로서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치료해야 될 대가들을 치루어내는 것. 그게 3장에 3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죠? 신앙의 여정에 지치기 쉽고 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 거칠게 주님을 몰아세울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 인내. 주님의 공생에도 인내예요. 그 십자가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를 악물 그런 인내가 아니라 고난 곧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며 참는 인내.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믿음 생활할 때 별별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이 안 풀려가고 내 삶이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이 자리에 이끌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금요일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없다면 누가 기도를 계속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고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죠? 그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런 환경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신앙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머리에 발자국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정말 주님 나와 주님과 함께 그런 것 같은 어느 날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힘들고 이런 순간에 당신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만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너가 힘들 때 늘 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요즘 이 검체를 마치고 제가 이 기도 카드를 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어떤 대로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든 분들이 매주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몇 주 됐잖아요. 지난주 기도가 오늘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제가 이제 전달이 돼요. 너무 힘들게 계시는 그 성도를 보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이거 그래요. 어떤 데는 현실에 답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왜 여기 나온 나는 예수로만 충분하겠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지금 현재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 우리는 종종 우리는 형통과 성공을 물으면 자꾸 헷갈려. 자꾸 쉽게 가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이 화려한 성공을 부추기는 문화에 휩쓸려 가면 그죠? 이 세상의 문화가 성공으로 너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 그죠? 잘 되고 형통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오염되어 있습니까? 성공해야 우리의 가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아까 여러분 찬양도 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성공해야 잘 돼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치루신 대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은 충분하게 우리는 인정받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길이 때로는 더뎌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길이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 그분은 복종하신 삶을 사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좁은 길을 가셨고 세상의 화려한 길을 걷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길 인내로 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만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 묵묵히 힘들어도 인내하며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승리의 자리로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